세계 뉴스나 세계의 이슈를 더 깊이 있게 풀어보는 더 깊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최유한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최근에 발생한 수에즈 운하 사고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얘기는 이미 월요일에 해드렸거든요. 자, 오늘은 수에즈 운하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세계에서 발생했던 유명한 해상사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수에즈 운하 사고의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예. 좀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을까요?
예, 조금 정상화되었습니다.
네.
지난 3월 29일 밤에는 역사상 둘도 없을 최대 규모의 운하 봉쇄 사태.
네.
그래서 이제 수십여 척의 운송 선박들이 거의 일주일 동안 대기해야 했던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 에버 기븐호가 정상화되면서 움직이게 되었고 수에즈 운하 운영 당국은 운하 내와 뒤편 그레이트 비터 호수에 갇혀있던 선박들이 운하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행을 비상 허가했습니다. 네. 일단 3월 29일 상황이 종료되긴 했지만 인양 이후 대기 중이던 367척의 선박들이 모두 다 지나가고 운하가 정상화되려면
네.
일주일 이상 걸릴 거라고 해요.
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간에도 어쩌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던 배들이 수에즈 운하를 빠져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래도 일단은 상황이 조금 어느 정도 나아졌다니까 다행인데 근데 이 크고 무거운 컨테이너선이 그 수에즈 운하가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예.
어쩌다 이렇게 좌초가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밝혀졌을까요?
이 사건 당시 에버 기븐호는
네.
말레이시아의 탄중 펠레파스에서 출발해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을 향하던 중이라고 합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배들 중 다섯 번째로 운하를 통과하던 중이었고
네.
좌초 당시에 그 뒤쪽에 15척의 선박이 따르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3월 23일 오전에 에버 기븐호는 거대한 모래폭풍을 맞닥뜨리게 됐는데
네.
시속 74km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배는 키를 잡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선체가 항로를 이탈하게 되었다.
네.
그리고 수에즈만 방향의 수에즈 항에서 10km 떨어진 지점에서 거의 이제 수에즈 운하의 한 가운데쯤 돼요.
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운하의 양측을 턱 가로막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는 평균 수심이 22m 정도이고 또 폭은 200m 정도여서 대형 화물선이 지나가기엔 위험 요소가 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 그러면 사고 위험이 늘 있었던 곳에서 사고가 난 거네요.
예. 2016년 2월에도 화물선인 뉴 카테리나호가 좌초돼서
네.
이때도 한 12일 정도 운항이 중단된 적이 있었고요. 2017년에는 그 일본의 컨테이너선이 몇 시간 동안 수로를 막은 적도 있었고 2004년에는 유조선 트로픽 브릴리언스호가 좌초해서 사흘간 운하 통행을 마비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사고가 아주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사고는 중형선도 아닌 초대형선이 운하의 출입구도 아닌
네.
수로 중간을 가로로 떡하니 막아버려서 이 세계적으로 그 타격이 굉장히 심했지요.
네, 자 어쨌든 뭐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해상 사고라는 거는 늘 있어왔죠.
그렇죠, 이제 인류사에 있어서 해상 사고는 있어왔습니다.
네.
원래 해상에서 일어나는 배, 해양 플랜트, 해상 기지 등과 관련된 일련의 사고를 총칭해서 해난 사고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도로 사정이 열악했던 전 근대 시기에는 바다와 강으로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도보나 말, 소, 낙타, 수레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빠른 길이었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철도, 항공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에 비록 여객의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네.
화물, 특히
그쵸.
대규모 화물 같은 경우는
예.
그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출 수입도 다 배로 이루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바다 강은 오래전부터 뭐 생선 등 이제 해산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고 천연가스나 석유 등 많은 자원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인류는 바다의 위험성을 뻔히 알면서도 바다로 나가지 않을 수
그렇죠.
없었어요.
예. 예.
또 해상 사고는 정말 자동차 사고만큼이나 흔하게 일어난대요.
네.
근데 낮다 하면은 주요 뉴스가 되는 철도나 항공 사고에 비해서 어지간히 큰 규모의 사고가 아닌 이상 뉴스를 타는 경우도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해상 사고가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만큼 많이 난다는 말씀인데 이건 좀 놀라운 이야기네요.
예, 해상 화재, 해상 충돌, 선체 전복, 선체 결함, 좌초, 암초 충돌, 심지어는 선상 반란과 네. 폭력까지 정말 여러 형태의 해난 사고가 늘 있어 왔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해난 사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 큰 인기를 얻었던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그 해난 사고 바로 예.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1,500여 명의 목숨을 잃은 정말 20세기 초의 초대형 해상 참사죠.
네, 너무 안타깝죠.
1907년에 영국의 그 선박회사 화이트스타라는 회사가 예. 올림픽, 타이타닉, 그리고 브리테닉이라는 이름을 붙인 세 대의 대서양 횡단 여객선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이 세 대 여객선은 뱀 머리에서 배 꼬리까지 260m가 넘는 정말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 규모의 선박이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으로 보면 보잉 747기 4대 또는 시내버스 22대를 연결한 것과 맞먹는 길이라고 하고요.
네, 정말 큰 배였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 셋 중 가장 먼저인 그 올림픽호는 1910년 10월 20일에 건조가 됐고요. 이듬해 6월에 첫 항해에 성공한 이후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병력 수송용으로 명성을 날리다가 네. 1935년에 퇴역을 합니다.
예.
반면 나머지 이제 브리테니코 1914년 1월에 진수됐는데 변변한 활동도 하지 못하고 2년 뒤에 1차 세계대전 와중에 침몰하는 비운을 맞게 됐고요.
정말 비운이었군요.
예, 이 지금 말씀드린 타이타닉호
네.
영국 사우샘프턴 항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정말 초호화 여객선이고요. 1915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경 그 유빙 얼음 덩어리죠. 이 접근 경고를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운항하던 중에
네.
거대한 이 빙하 얼음 덩어리와 부딪혀서 구멍이 생긴 사고가 발생해 버렸고 타이타닉호 전체 탑승자 2,224명 중 생존자가 710명, 사망자가 뭐 1,514명.
네.
뭐 하여튼 생존율이 32%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최악의 해난 사고였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를 여러 번 돌려봤는데 어쨌든 예. 영화로까지 제작됐다는 건 그만큼 충격적인 해상사고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자, 뭐 현재까지 타이타닉 말고 또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악의 해난 사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역대 해난 사고 중 선박 침몰로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사건 무려 4천여 명 이상의 사망자 수를 기록했어요.
네, 굉장한데요.
1987년 12월 20일 필리핀에서 일어난 해상 여객선 도나파즈호 침몰 사건이 있습니다.
네.
당시 필리핀 전역을 항해하는 대형 연안 여객선이었던 이 도나파즈호는 운항 중에 8,800톤의 가솔린을 싣고 있던 유조선 백토호와 충돌하게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배들끼리 충돌을 했네요.
예, 폭발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고
예.
승선 정원 2배 이상 탑승하고 있었던 그 도나파지오의 승객 거의 모두가
네.
이 충돌의 충격 그리고 화재 그리고 거기 하필이면 상어떼들이 많이 있었대요.
아이고.
예, 상어의 공격으로 사망했고요. 공식적으로 사망자는 무려 4,375명 그리고 생존자는 승객 24명
네.
그리고 백토호의 선원 2명뿐이었다라고 짓게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정말 승선 정원의 2배 이상의 인원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게 좀 더 큰 참사를 네.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예 네. 그때는 또 안전의식이 없었나 봐요.
그렇게 말입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도 있었어요. 이게 2010년 4월 20일 그 미국에 있는 메히코만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발생한 딥 워터 호라이즈 호.
네. 아, 네. 이것도 유명했죠.
폭발 사고입니다.
네.
언론엔 주로 메히코만 그 기름 유출 사고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최근에 발생한 사고 중 역대 최악의 해양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고는 영국 최대 기업이자 세계 2위의 석유 회사인 BP의 딥 워터 호라이즈 석유 시추 시설이 폭발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1명이 사망하고
네.
하루에 최고 6만 배럴의 기름이 유출돼서 총 3개월 동안 490만 배럴의 기름을 유출한, 그러니까 전 인류의 재앙이 된 수준의 해양 오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아, 정말 이때 3개월이나 기름이 유출된다고 해서 전 세계가 기겁을 했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름 유출 사고는 대부분 네. 유조선 같이 이렇게 선박들이 다른 배와 서로 충돌해서 일으킨 사고이고, 선박 안에 적재되어 있었던 이제 한정된 원유가 네. 바다로 흘러나와서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딥워터 호라이즌 그 기름 유출 사고는 선박에 담긴 네. 한정된 원유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구 이 안에 있었던 네. 30억 배럴이 담긴 해저 아이고. 유전에서 원유가 뿜어져 나온 거예요. 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와 해양 오염의 규모에 있어서 아예 차원이 달랐던
그랬겠네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 원유 네. 유출로 인한 기름띠는 적어도 6,500제곱킬로미터 넓이의 바다를 뒤덮었고요.
너무 넓어서 잘 감도 안 오네요.
감도 안 오죠.
네.
그러니까 좀 감을 잡으시려면 사고 발생 후 5월 말 기준으로 한반도 면적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네. 시추선에 근무 중이던 11명이 실종 또는 사망됐고 17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 이 딥워터 호라이즌호는 폭발의 여파로 폭발 발생 36시간 만인 4월 22일 바다에 침몰했습니다.
네, 이것도 워낙 어마어마한 재앙이다 보니까 예. 그때 딥워터 호라이즌호 사건은 한국에서는 또 영화로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정말 엄청난 환경 재앙을 불러왔네요.
예, 유출 원유의 직접적인 1차 피해 지역들은 미국의 메히코만 연안 5개 주 중 4개 주가 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요. 해양경비대 등 주방위군 등등 총동원해서 결사적인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애타는 방제작업을 비웃기라도 하던 듯 기름은 엄청나게 멀리 퍼져나갔고
네.
유출된 원유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이 타르 덩어리들이, 그때 또 허리케인도 있었어요.
아, 바람까지.
맞아요. 이 허리케인으로 인한 높은 파고를 타고 네. 루이지애나나 알라바마 플로리다 해안에 밀려들 정도였다라고 네. 합니다. 이 바다가 또 오염되면은 관광이나 어업으로 먹고 살던 해안가 주민들 역시 엄청나게 타격받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원유가 바다에 유출되면서 당시 국제 석유 시장의 가격도 요동쳤다 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뭐 보면 볼수록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역사적으로 예. 일어났던 것들이. 근데 세계 최악의 해난 사고는 또 따로 있다고요?
이 도이칠란드의 타이타닉이라 불리는 네. 빌헬름 그스트로프로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세계 역사에서 최대의 사상자를 낸 최악의 해양 사고입니다.
더 최대 사상자가 네. 낸 사고네요.
이게 이제 네. 1945년 1월 30일 날 길이 208m, 무게 25,484톤이었던 이 배가
네.
가라앉았을 때 죽은 사람이 무려 9,34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타 있던 선박인데 어떤 이유로 침몰을 했을까요?
이게 전쟁 상황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 배에 네.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소련군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피난민들이 타고 있던 배였거든요.
네.
제2차 세계대전이 도이칠란드의 패배로 굳혀져 갈 쯤에 소련군이 점점 도이칠란드 영토로 접근해왔고, 도이칠란드 민간인들이 소련군의 잔악한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서쪽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네.
비렐릉 구스트로프호는 본래 정원의 5배가 넘는 1,582명의 승객들과 승조원을 태우고 서쪽으로 가던 중에
네.
소련군의 어뢰를 맞고 침몰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9,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냈고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최대 희생자를 낸 해양사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나파즈호 사고로 기록돼요. 왜냐하면 네. 국제해상법상
네.
해양사고는 선박의 운용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로 국한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 중에 일어난 그렇죠. 사고거든요.
네.
그래서 소련군에게 어뢰를 맞아 침몰한 이 사건은 그래서 공식적인 해양 사고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정말 최악의 사고였다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자, 오늘은 최근에 발생한 수에즈 운하 사고로 인해 연상되는 세계 해상 사고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 역시도 이 세월호라는 사고의 아픔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만큼 전 세계의 모든 선박들이 좀 다닐 때 안전이라는 가치를 가장 최우선에 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최우한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